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가를 1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장과 16장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아들일 만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는데 16장에 와서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와 그리고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들은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6장 1절로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였으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 의거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를 만든 요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3절에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썩었고 다만 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표현한 것을 우리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의 불완전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이 사례와 하가를 통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전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파탄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고 나쁜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성경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 와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손이 아무리 기다려도 11년째 갈대아 우루에서 시작하면 15년째 20년 가까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나가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 교훈은 16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실패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이후인즉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주시겠다고 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주실려는지 혹은 20년 후에 주실려는지 사실상은 거의 30년 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면에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례도 참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5년 그 20년 가까이 참고 기다렸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동정이 가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사례가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손을 약속은 했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왔고 그 의심을 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해도 우리 방법으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지만은 안 되니 우리가 한번 딴 방법을 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사이에 자손이 안 되니 반쪽인 당신만을 통해서도 자손을 얻으려면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으니 당신이 그 하갈을 내가 아내로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아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당신과 하갈 사이에 자손을 얻으면 나와 당신 사이에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쪽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자손을 얻읍시다.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의 말을 그 권유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 사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몇 년도에 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10월 28일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그들은 알고 기다렸지만은 그 기다림도 주님이 응답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방법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6장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된 것은 하갈이 아이가 있는 기미를 알고 난 다음에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마음 속에 아무래도 이 가정의 여주인은 내가 여주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멸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라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환경이 바꾸어져서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그 하갈, 과거에는 자기의 말이라고 하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순종하던 애굽의 여종 하갈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자기를 멸시하기를 시작할 때에 사라의 마음 속에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졸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종 하갈을 주었는데 그가 잉태하여 그가 나를 멸시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브람마저도 두 사이에 끼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을 때에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삼각관계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을 두고 이 가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매일 그 가정에는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과 공포와 원망과 미움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실패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자기가 계산했던 계산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택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잘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정반대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파탄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잘못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렵기는 하지만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은 빨리 되지 아니하고 오래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로를 걷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유혹은 어떻게 하면은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례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기다려야만 일이 바로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인간의 방법으로 쉽고 빨리 하려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을 범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록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절망을 당하였을 때 반드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이 도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임신한 지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임신을 해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받아서 사례가 이제 그 여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 집에는 못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심정이 그 정신적으로나 그 감정이 보통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심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 심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갈이 더군다나 좋은 일로 떠나는 것도 아니요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느 종이 그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혼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는고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를 어디서 이 하갈을 어디서 만났는고 하니까 광야의 샘 곁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는데 광야 샘 곁 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이 하갈이 도망하다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딘고 하니까 애굽에서 가까운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 광야 가운데 샘이 있는 한 오아시스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그 세겜이라든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곳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물론 현재 이수로 말하면 한 15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은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 부인도 신분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이방 사람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하갈의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아니한 가문 같고, 애굽에서도 그 신분이 낮은 사람 같고 학대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아이도 없고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나이도 많고 자기 친딸처럼 아마 이렇게 사랑해서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학대를 받아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말로 말하면 친정 있는 곳으로, 결국은 우리가 도망을 간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친정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을, 사막의 길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혼자 몸이 아니라 그 몸에 아이를 가진 임신한 산부가 이런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갈에게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원망할 만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아 그는 자기의 친정이 있는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한 샘 곁에 주저앉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내용의 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하갈이 그 샘 곁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친정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를 맞아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길을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울기도 많이 울고 마음에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고 술길 샘 곁에 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히브리 말에 보면은 말락 아도나이 혹은 말락 야훼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사라기보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다시 말하면 내 형편이 어떻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갈아, 내가 얼마나 고통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숲속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곳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아, 나는 너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갈을 향하여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저질른 과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교훈이 6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샘 곁에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사실상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가 잉태하였을 때 오히려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만약에 하갈이 자기가 잉태하였을 때 생각하기를 참 나 같은 천한 여인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택한 종 아브라함과 관계를 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됐다니 내가 얼마나 참 존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니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여주인 사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 참으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기의 주인 남편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정말 내 몸을 들여서 이 가정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나도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으면 이 하갈에게는 그런 고통이 오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런 풍파가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하갈은 자기가 잉태하였을 때에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양, 원래 부인인 하갈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려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여기에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학대를 받아 멀리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여 도망을 하다가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인 한 샘에서 통곡을 하며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는 말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좋은 교훈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길을 돌이켜서 오히려 순종하고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너의 여주인 사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 히파엘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쓴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살 길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되 마음속에 분한 생각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사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그 사례라고 하는 여주인 아래서 학대받은 것 생각하면은 내가 이가 갈리고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을 텐데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천사의 시키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사례에 신뢰해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가 돌아가서 복종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는 축복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순종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첫째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은 우리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권고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